저는 오클랜드에서 오픈 바이블 스터디 모임을 지난 3년간 다시 인도 한바 있으면서 2기를 이제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 손진길 목사입니다. 특별히 그 생명수 교회에서 그 생명수 서원을 이렇게 다시 개원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그 축하를 겸해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셔서 석절 말씀만 보고자 합니다. 8절, 9절, 10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9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예,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19장 8절, 9절, 10절. 예, 다 찾으셨으면 석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뜻을 생각하면서 호흡을 같이 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아멘. 저는 개역개정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석절 말씀을 그렇게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오클랜드에 있는 생명수 교회에 다니시던 우리 또 군목사님하고 또 김장로님께서 두 분이 이 자리에서 그 생명수 서원이란 이름으로 지금 창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상에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두란노 서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원에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검토를 해봄으로써 우리 이 생명수 서원이 이 말씀의 취지에 맞는 그러한 앞으로 운영과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을 했다. 이렇게 먼저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회당이란 것하고 그리고 석달 동안 강론하고 권면을 어떤 내용을 했을까 하는 것을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서방 선교를 한바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주치의격으로 같이 쫓아다녔던 의사 누가에 의해서 적혀져 있는 초대교회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물론 다른 역사서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정경을 편집할 때에 성경 가운데는 이 사도행전 의사 누가가 적었던 사도행전만이 정사로 올바른 교회 역사로, 초대교회 역사로 그렇게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시나고그다 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제가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지 아직 찾아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가족 함께 있었던 시드니에 보게 되면 그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이 시나고그가 아주 유대인들이 크고 시나고그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교포들의 학교도 아주 대단합니다. 이 회당은 본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각 지역에서는 이렇게 회당을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언제 회당이 발생했는지가 하는 것 문제 때문에 우리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주전 589년에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설 만한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주전 586년이라면 오래가지 아니해서 주전 539년에 이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고 대신 고레스 황제가 페르시아를 창건하게 되는 큰 변화가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집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래서 고레스 황제는 자신이 천하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쓰는 대선지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고레스를 통해서 천하를 통일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나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70년 동안 바빌론을 섬기다가 해방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을 보게 되면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 고레스 황제가 너무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여 바빌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전부 해방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원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면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다시 신앙생활을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에스라서에서도 적혀져 있고 느헤미야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수는 아무리 세어봐도 30만 명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망할 때 그 수가 아무리 적어도 3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것도 페르시아 황실에서 주는 재정의 도움을 받아서 짓게 된 자는 유대인들의 약 1할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면 통계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할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자손들이 온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제2성전을 나중에 주전 516년에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꼭 70년 만입니다. 예언대로 516년에 그 불탔던 예루살렘 솔몬 성전이 작은 4분의 1의 규모지만 재건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70년 만에 있었습니다만은 거기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순례를 하면서 절기를 지내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먼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면 약 120개가 넘는 종족을 아우르고 있는 대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히브리 경전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회당입니다. 그러면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각 지역마다 있어서 이것을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은 유대인 장정 10명이 있게 되면 그들이 발언하게 되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유대인 교포사회에서 부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는 생명수 서원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10명이 되면 우리 구목사님과 우리 김장로님 중심으로 하여 더 큰 일을 이 회당처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회당에서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예를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 경전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교포들에게 현재는 에베소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회당입니다. 들어가서 다른 시각에서 히브리 경전을 설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토요일이 지난 그 안식일 다음날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그를 영의 몸으로 부활시키시고 40일 후에 승천까지 시키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임재시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역사가 발생한 것이 바로 주일날 안식일 다음날이라고 하면서 쭉 복음의 체계에 대해서 믿음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회당에는 들어오는 유대인들이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되겠고 전통적인 랍비라든가 레위인들의 말을 따르게 되면 토요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히브리 경전을 서민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메시아를 다시 보내신다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대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속에서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 가운데 다수가 사도 바울을 배척함으로 따라서 에베소 회당에서 더 이상 석 달 만에 더 이상 말씀을 강론할 수 없는 형편이 발생된 것이 바로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전통적인 유대교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뿐이신 여호와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아들이 있으며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와서 대속의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를 믿게 되면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도 선민만의 구원이 아니고 원하는 자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모든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여 준다는 만민 구원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으니 이것이 자기들 유대교 전통에 맞지 않다고 해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방이 심해지자 바울이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강론을 에베소에서 계속하게 될까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앞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는 장소가 바로 두란노 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 한국 번역판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면서 서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수 서원도 역시 서원이라고 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써 앞으로 생명수 서원이 이 두란노 서원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한번 소원해 봅니다. 두란노 서원을 이것을 영어로 보게 되면 조금 뜻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역시 헬라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두란노 서원은 아주 원어의 발음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니까 헬라말로 이것은 투라누우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투라누우가 투란노, 뭐 오유 발음을 오에 강조를 하게 되면 두란노가 되는 것이 맞고 헬라인들처럼 오유일 때는 유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두란누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원입니다. 아마 조선 말쯤 되어서 많은 한국에 왔던 그 선교사분들이 모여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서원이란 말이 헬라어에 그 스콜라를 의미하는 스콜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콜레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 그렇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역사적인 의미, 당시의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본래 이 스콜레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영어로 가게 되면 스콜라가 되고 스쿨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스쿨로 바뀌어서 원어에 가장 충실하게 뜻은 상관없이 직역을 해준 것이 바로 영어권에서는 제임스 왕이, 영국 왕이 역칭령으로 명해서 성경을 번역했던 영역본에 나타나는 킹 제임스 버전에 있던 스쿨입니다. 정확하게 School of 투란누. 그 물론 영어로 하면 이제 티라노스가 됩니까? School of 티나러스, 그렇게 티네러스 혹은 그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현대어로 바꾸어서 구미사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킹제임스 버전과는 다르게 그 험정역과는 달리 민간인들을 위해서 오늘날 현대인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로 크게 두 가지 성경책을 영역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여기 키위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영어권에서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NIV를 사용합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을 Lecture Hall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Lecture Hall of Tyrannus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NRSV가 있습니다. NRSV는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입니다. 표준 번역이면서도 다시 개정판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NIV와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Lecture Hall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스쿨로 사용하지 않고 Lecture Hall로 현대인들이 알아듣도록 했으며 그리고 이 한국말에 조선말에도 벌써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렉처홀에 해당되는 줄 선교사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참으로 하나님에서는 은혜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서원이란 말과 렉처홀, 그리고 헬라우 원어에 있는 스콜레이는 거의 비슷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당이란 말도 알고 있습니다. 스당은 7살 내지 8살 때 입학하여 15살 내지 16살이 될 때까지 훈장 밑에서 그렇게 생도들이 한학을 배우고 아주 기본적인 경전을 배우는 곳이 바로 서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당을 다니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게 되면 초시도 보고 어떤 분은 지사도 되어서 지방에서 이제 향약도 세우고 교화 사업도 하고 자신들끼리 친교도 하면서 이제 서로 교류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전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고 또 많이 아는 자들이 자신이 아는 것을 이거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렉처홀로 얘기할 때는 이것은 초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스당보다는 굉장히 그 스콜레이, 본래 학자들을 만드는 대학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가까운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번역을 잘해두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회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훈련하면서 어떤 제자를 훈련했느냐 하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장 1절에서부터 사도행전에 쭉 7절까지 나타납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하고 이들을 데리고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고 강론을 시작했는데 이 12사람이 전부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에베소를 재차 방문하게 된이 사도 바울이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밖에 받은 것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간절하게 안수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서 열두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이 6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고 7절에서는 열두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에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제자들을 교육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모으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드디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들을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근원이 되시는 그 복음,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또 자신의 복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복음의 체계적으로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서원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원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친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를 2년 동안 마치고 나간 분들이 이 에베소 근처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로마서로 가셔서 16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 두라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친교도 하면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견고하게 되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목이 물론 계시록에 가게 되면 에베소를 중심한 많은 교회들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16장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로마서 16장은 특별히 35명쯤 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싣고 있고 그 가운데 자신의 친척이 또한 15%가 넘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그 중에 로마서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5절입니다. 빌롬 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남자 이름이 4명 나타납니다. 빌롬 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 4명이고 여자분이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레오와 그의 자매, 네레오의 아마 그 시스트가 되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름은 등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 사람이 왜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그것은 특별히 16장 15절에 성도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4절에 보게 되면 또 다섯 명의 집사들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이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두 번째들에서는 한 분은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4절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게 되면 이 다섯 4명의 남자 집사와 1명의 익명의 여자 집사를 포함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문안하고 교류를 하라. 이렇게 이상하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에는 바로 이 15절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여서 믿음이 견고해지자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또 그들이 이제는 마음이 뜨거워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문안하라. 그러면 14절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8장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고 있는 것으로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때가 주후 54년, 5년, 6년경 그렇게 보통 학자들이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로마의 4대 황제가 글라우디우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주후 41년에 황제가 되어서 54년에 별세를 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황제입니다. 왜냐하니까 주후 47년 재위 중에 유대인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서 많이 로마시에서 시끄러웠습니다. 하나는 유대교고 하나는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둘을 분간할 수 없었던 그들은 아예 시끄러운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해버립니다. 그래서 추방되어서 쫓겨나서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사도행전 18장이 시작되면서 고린도에서 이태리의 로마에서 쫓겨왔어. 이태리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그 땅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 그리스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거기 와서 천막 제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사람이 부부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마치 우리 이 생명수 서원을 시작하시는 분이 부부이듯이 이 부부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자신이 돈을 벌어서 자비량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천막을 짜면서 그들과 교류를 하게 됐을 때 서로가 그 로마 교회 소식을 이 부부로 통해서 들으면서 이것이 약 50년, 51년 경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왕이면 고린도에서 우리도 학당을 열어서 제자 훈련을 좀 하자고 합의가 되어서 1년 6개월간 고린도에서 먼저 가르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쳤다가 역시 문제가 생겨서 가정집으로 옮겨서 이렇게 강론하는 장소를 했는데 그것이 18장 7절에 나타나 있는 기도 유서도의 사람의 집이었고 회당 옆에 그 집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실 두란노 서원보다 먼저 두란노 서원이 54년, 5년, 6년경이라면 50년, 51년경 한 3, 4년 먼저 고린도에서 이 말씀 강론과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18장이 보여줍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자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추측이 되었고, 그리고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여집사면서 고린도에서 약 10리 정도 떨어져 동쪽으로 떨어지는 갱그레아를 교회를 고향에서 교회를 개척한 여집사 베베가 있습니다. 그가 거기 출신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출신 중에 로마서 16장에 가서 쭉 보게 되면 베베가 1, 2절에 나타나고 3절에 가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54년에 추방령을 내렸던 글라우디우스 제4대 황제가 별세를 함에 따라서 55년경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를 함께 하다가 자기들은 로마를 선교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6장 5절 로마서에 나타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에 대해서는 빌립보에서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그러므로 빌립보로 가기 전에 아시아에서 아마 비시디아 안도인 것 같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오에서 그때 에베네도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제자 훈련을 시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에베네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같이 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1년 6개월간 그들을 교육시키므로 고린도 지역의 근방에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아챈 사도 바울이 한 3년 후에는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2년 3개월 동안 더 큰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 장소가 바로 도란도 스온이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 세례도 받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 소원에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 지역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순교를 할 것인가를 많이 디스커션을 했던 장소가 사실은 소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생명수 소원이 할 일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앞으로 리드하실 우리 꽃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저기 이스라엘까지 가서 한번 우리가 선교를 해보자 하는 그런 큰 뜻까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하고 스바라까지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서원에서는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음을 경고하고 복음 위에 경고에 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목사님 또 김장론이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많은 성경에 정통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성도들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주고 그렇게 강론을 해줄 수 있는 많은 은혜가 이 가운데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클랜드를 앞으로 복음화하고 원한다면 이스라엘뿐 아니라 앞으로 북한까지 갈 수 있으면 우리들의 그 북한까지 가서 선교를 하는 일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소원이 될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란노 서원 저희들은 쉽게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그 속에는 사도 바울과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고향에 가서 많은 교회도 개척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용사들이 되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더 단단하고 튼튼한 복음 위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교제와 인재를 배출하는 은혜가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튼튼하게 양육해내는 선교일권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우리 생명수 서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목사님 그리고 김장로님 그 일을 소원하면서 기도 가운데 이제 작지만 출발하고 있습니다. 축복에 복을 다하셔서 이 자리가 정말 넘쳐나는 은혜요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축하하는 자들 위에도 그 섬기시는 자리 위에도 그리고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루 주절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